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자선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남조선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던 유행가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가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가사가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죽은 뒤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그쳤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다만 나오미의 눈에 밟히는 것은 사랑하는 두 며느리였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아꼈거든요. 그래서 아는 친척이 한 명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서 고생을 시키느니 친정 식구들이 있는 모압에서 재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룻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걱정이 생겨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일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반갑게 인사하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아, 예. 두 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 가사처럼 이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만남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만남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2010년도에 그 교회에 왔는데요. 정말 그 교회에서 그 첫 만남이 우리 그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지금 26년 오늘까지 그냥 한 목장에서 나의 그 모든 신앙의 그런 것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오늘까지 구름구름 이끌어 주셔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글쎄 뭐 완성되진 않았지만 가는 길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귀한 권사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방송 모임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의 동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정말 멋진 만남을 경험하고 계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룻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그쳤다는 말을 듣자 나오미는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 나오미의 곁에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자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세 명의 고부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서로를 묶어주었던 남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던 기억은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죠.
아마 나오미도 처음에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설레기도 했겠죠. 그러다 문득 아주 중요한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 간다면 두 명의 며느리들이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모압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아무리 정숙한 여인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는 처음 모압 자손이 생기게 된 원인인 롯과 딸의 추악한 죄들이 생각났을 테니까요.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일들도 떠올랐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지기 힘든 원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스러운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위해 결혼 생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아이를 통해 일찍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두 사람에게 위해 빌어줍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했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해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자비, 친절 등의 뜻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뜻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희생적이며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합니다.
사실 이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희생적이며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바로 십자가로 표현하신 거죠.
오래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어린 엄마의 이야기랍니다. 미국에 사는 17세의 제니라는 여성은 병원에서 한 가지 기쁜 소식과 한 가지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뇌종양 3기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좋은 소식은 제니가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니는 네이던이라는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임신하기를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아기를 갖게 된 것은 너무도 기뻤지만 제니가 뇌종양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아기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만약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고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 뱃속의 아기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둘 다 살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니는 치료를 거부하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임신한 것 자체로도 몸이 힘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뇌종양에 대한 약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했고 끈질겼어요.
장장 9달이라는 시간 동안 뇌종양과 사투를 벌인 끝에 건강한 아들 체드가 태어났어요. 제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해냈어.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우리 아기만 안전하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남기고 12일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제니는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바꾼 셈이었지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빌었던 복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빌어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옛날 옛적의 우리나라처럼 여자는 남편의 집안에 소속이 되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옛날 연속극 같은 걸 보면요.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남편 집안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남편 집안의 소속이자 또 시어머니의 종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거부 간의 갈등이 무척 많았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이 며느리들을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고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었어요.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면 평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롯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과 헤어졌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외로움과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주려고 하는 헤세드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어차피 달라질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직 젊은 며느리들에게는요 남편과 자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며느리들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오르바와 루스는 남편과 자식을 새로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오미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지요.
나오미는 내가 아들을 낳아 낳을 수 있다면 너희야 결혼시켜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으나 그렇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지금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를 책임지게 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괴로운데 너희까지 날 힘들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자신 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딸처럼 사랑하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들었던 두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고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마저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저는 왠지 이 장면에서 세 고부 간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재밌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굉장히 순종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나오미가 또 그렇게 말한 배경을 알고 나오미를 배려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루스는 조금 달랐어요. 루스는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이 센 편이었지요. 루스는 오르바와 자신에게 새로운 남편과 자녀를 주고 싶어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나 친정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룻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에 붙쫓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과 남편의 형제가 죽어서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에 떠밀려 다른 사람들처럼 살 생각도 없었어요.
오르바는 얌전히 되돌아갔는데 룻은 자신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나오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룻을 떨쳐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룻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오미의 말을 고분고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룻은 아주 똑똑했어요. 비록 남편은 죽고 시댁은 망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왜 자신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룻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남편을 찾아야 하지?
이것이 룻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룻이 말을 안 듣자 나오미는 필살기를 내놓습니다.
네 동서는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잖니? 룻, 너도 동서와 함께 돌아가렴.
나오미의 말을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었어요. 너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잖아. 그러니 내가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따라오지 마. 이런 말을 꺼내야 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이 돌아가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며느리들에게는 절대 겪게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쯤 말하면 룻은 그 말에 순종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순리였거든요.
그런데 룻은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불순종의 이유를 말합니다.
절대 안 돌아갑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어머니 옆에 묻히기로 결정했으니까 돌아가라는 말은 제발 그만하세요.
룻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나오미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더구나 나오미가 죽고 나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룻이 모압의 의상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죠.
이 당시에는 룻에게 자기의 삶을 결정한 권리가 없었어요. 룻과 같은 젊은 여인은 자신의 결혼 문제나 거취에 대해서 집안의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룻은 상식을 거부했고 나오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마음의 동기는 나오미의 곁에서 살았을 때 가장 자유로웠고 또 룻이라는 인간 그 자체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인자함과 사랑이 그녀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자신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룻의 동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룻에게 너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기뻤을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면 룻의 선택은 정말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으로 돌려보내주려고 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라고 축복도 해주었는데 거부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룻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속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사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전까지 그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통로는 지극히 적었어요.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종적이고 온유한 여성은 절대 아니에요. 그녀는 누구보다 용기 있고 과감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여인들 중에 순종적인 여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말의 경우는 시아버지 유다가 조용히 친정에서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었죠. 그런데 유다가 막내 아들과 자신을 결혼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혼자 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사람들은 과부였던 다말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불에 타 죽이려고 했지요.
다말에게 중요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을 낳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말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또 라합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여리고성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신전의 여사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사가 끝나면 매춘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이지요. 라합 정도의 신분이라면 여리고성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자신이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룻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룻은 나답게 살고 싶었어요.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그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었던 거죠.
룻은 어쩌면 이스라엘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주지요. 아마 나오미가 처음 모압에 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기대는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삶에 대한 나오미의 기대는 완전히 좌절되었죠.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그러나 롯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그녀의 생각을 넘어 훨씬 풍족하게 채워졌어요. 룻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속하게 되었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룻의 과감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나오미를 위해 용기 있게 내린 결정이었죠. 그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그 하나로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신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북저산 신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이렇게 루처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는요, 모든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의 삶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우리 서륜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두 분은 삶에서 지금 마음이 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까? 평안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평안할 때도 있지만 네. 마음이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평안할 때보다 마음이
네,
어려울 때도
어려울
많고.
때가 그래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나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압박받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서륜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평안할 때보다?
네.
언제가 또 어려워요, 서륜자매는?
그 일상생활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네,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언자 매님하고도 똑같네요. 네. 아까 얘기한 거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네. 아, 네, 두 번 귀한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언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믿음을 증명할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갈망함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우리 북조선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륜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세상은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중동 지역이 늘 불안한 지역인데 중동 지역 안에서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구 반대쪽 미국에서 또 이란과 또 전쟁이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이나 위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한반도도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한국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과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래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는 전혀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말씀 우리 서륜 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잠언 4장 21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우리 서륜 자매님 읽어줄래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2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 자신도 지켜야 하고 또 자녀도 지켜야 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잖아요.
맞아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외모도 지켜야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심을 잘 잡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 말씀이 참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큰 질병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내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그 어떤 질병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약하게 먹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냥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분명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순수하던 마음에 더러운 때가 끼는 거죠?
네, 맞아요. 마음속에 5만 가지 불순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성장하면서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도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쓰레기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결해야 될 마음을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우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심령이 병들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노략질하고 마음대로 휘젓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마치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처럼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에 틈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거죠.
그렇다면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멘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을 잘 돌아보고 싶은데 저의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멋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관심, 결국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싶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기도 해요.
저도 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방법이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도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이라도 많이 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내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네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친구를 만나서 술판을 벌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늘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흥청망청 사는 거겠네요.
또 우리 남조선에는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에 빠져서 하루 종일 컴퓨터 오락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마구 보내면서 내 삶에 발전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관심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엉뚱한 삶, 잘못된 삶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중에 이 손전화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손전화를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남조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손전화에 사로잡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전화만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손전화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문득 내가 손전화를 붙잡고 있는 건지 손전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더듬더듬거리면서 붙잡는 것이 손전화잖아요. 아침부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이 참 교활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결한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이것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이제 호렙산을 가게 되잖아요. 모세 본인도 모르게 그냥 우연인 듯 호렙산을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시는데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면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이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도 다섯 번이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내면서 못하겠다고 빠져나가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기회였을까요? 위기였을까요?
당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쩌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잖아요. 모세도 나중에 죽기 전에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됐어요. 처음에 막막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은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고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죽고 받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계속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목사님, 여호수아 역시 이것을 위기로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는 엄청 놀라운 일을 했지만 난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위기를 저한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역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요?
그 기준점은 나에게 이로우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어려우면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구별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한다면 그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반대로 아무리 좋고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살면서 때로는 위기가 오고 때로는 기회가 오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위기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늘 기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이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 구절이 함께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으며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약간 경각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으면서도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언 자매님은 요즘 어디다 보물을 두고 쌓아놓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요즘 관심사가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계속 보물을 좀 네. 쌓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는 내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오로지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해로 되는지 이렇게만 판단해서 득이 되는 일만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는 득이 안 될 때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정할 때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기준점을 정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점이 내가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두겠다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너무 요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돈과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으로 전부 이루심을 기억하게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히 용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믿으며 나갑니다. 이 믿음으로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또한 선포합니다.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외치는 그 위엄에 모든 사망권세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예언자매와 우리 서륜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